태국기 랩 스터디 1번 메시지 서문. 성경에 있는 거룩한 계시는 점진적이며 한 권씩 한 권씩 열리고 발전합니다. 성경 66권은 약 1600여 년의 기간에 걸쳐서 쓰여졌습니다. 이렇게 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영단번에 말씀하시지 않고 특별한 때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긴 기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시시때때로 그분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케 하기 위해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사역자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바울 당시에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는 완전케 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케 하기 위해 말을 하고 써야 할 부담을 짊어질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에 있는 요한의 글은 성경에 있는 거룩한 계시가 완전케 되었다는 것을 명시합니다. 계시가 완전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부터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경고를 받습니다. 이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점진적인 계시가 완전케 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무언가를 더하는 것이 아무에게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경을 한 권 한 권 점진적으로 읽고 연구하고 탐구하는 것입니다. 대종, 창세기 라이프 스터디를 마친 우리는 이제 출애굽기에 이르렀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출애굽기가 창세기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체험적으로는 출애굽기가 창세기의 연속이 아닙니다. 영적인 체험에 의하면 출애굽기에 묘사되어 있는 것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체험의 연속이 아닙니다. 창세기를 공부할 때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체험이 믿는 이 한 사람의 체험의 세 방면이라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르심받고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교통 안에 사는 체험과 유업을 누리는 체험과 변화의 체험입니다. 창세기에서 우리는 믿는 이들의 영적 체험의 주요 세 방면에 대한 분명한 그림을 갖습니다. 구약은 영적인 체험에 대한 이같이 생생한 세부도를 제시하기 때문에 나에게 매우 귀하게 되었으며 나는 그것을 높이 평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영적인 체험에는 부분들 뿐 아니라 다른 측면들, 즉 다른 방면들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있는 우리의 체험에 대한 묘사는 단지 한 측면, 한 노선을 다룰 뿐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우리는 다른 측면, 다른 노선을 봅니다. 창세기에서 제시된 체험의 기록은 놀랍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은 아닙니다. 완성을 위해 우리에게는 다른 방면이 필요한데 그것은 출애굽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구속의 그림,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대조를 통해 우리는 창세기에서 볼 수 없는 영적인 체험의 다른 측면, 즉 다른 방면을 출애굽기에서 어떻게 제시하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에서 우리는 구속에 대한 분명한 그림을 볼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아브라함의 구속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 받은 자의 전형적인 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의해 갈대아로부터 바벨 땅으로부터 거역적이며 우상을 숭배하는 땅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벨에서 평화로이 살고 있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구속에 관한 분명한 말씀은 없습니다. 이삭의 모든 체험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구속에 관한 그림이라기보다는 풍성한 유업의 누림에 관한 그림입니다. 야곱의 체험에 관한 기록에도 구속에 대한 그림은 없습니다. 결국에는 야곱이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왕자로 변화되었지만 야곱이 구속을 체험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어디에서 구속을 받았습니까? 그들은 출애굽기에서 구속되었습니다. 이 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에 관한 분명하고도 온전한 그림을 갖습니다. 어떠한 구속의 묘사가 유월절의 묘사보다 더 분명할 수 있습니까? 신약에서조차도 우리는 더 상세한 그림을 보지 못합니다. 유월절은 우리의 구속에 대한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는 십자가에 대한 암시까지도 있습니다. 언젠가 나는 유대인들이 유월절 양을 죽이는 방법에 대해 묘사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기사에 의하면 그들은 나무 막대기 둘을 취하여 십자가를 만들고 십자가 아래 양의 두 다리를 묶고 가로지른 십자가에 뻗친 다른 다리를 고정시킵니다. 곧이어 양은 죽임을 당함으로 모든 피를 흘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월절의 그림에서 십자가를 봅니다. 더 나아가 유월절에 대한 묘사를 상고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의 효능에 대한 생생한 인상을 받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처럼 놀라운 그림은 창세기 아닌 출애굽기에 있습니다. 그분의 구속된 백성들에 대한 주님의 돌보심,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다른 대조는 주님이 그분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문제에 있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부르심 받은 후에 아브라함은 주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한 아브라함은 주님의 임재를 그의 살아있는 도로 지도로 누렸습니다. 그는 단지 주님의 임재에 따라 여행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로부터 가나안 땅까지 먼 거리를 여행했으나 창세기는 주님이 어떻게 그를 후원했으며 그를 돌보았는지를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바로는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에는 출애굽기에서 그분의 백성들에 대한 주님의 돌보심을 보여주는 특별한 신뢰들이 있는 것과는 달리 아브라함에 대한 주님의 직접적인 돌보심을 보여주는 동일한 부류의 특별한 신뢰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는 매우 초기부터 주님이 어떻게 그분의 구속된 백성들을 돌보셨는가에 대한 분명하고도 상세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음식이 부족했을 때 주님은 그들에게 만나로 공급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마실 물이 없었을 때 주님은 그들에게 깨진 반석으로부터 나오는 생수를 주셨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 뿐 아니라 주님이 어떻게 그분의 구속된 백성들의 매일의 필요를 돌보셨는지에 대한 생생한 묘사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출애굽기는 창세기보다 더 상세하며 확실합니다. 신약에서조차도 우리는 영적인 생명 공급에 대한 이러한 그림을 보지 못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출애굽기의 의의와 중요성을 새겨줄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몇 가지 추가된 비교들은 이러한 인상을 더욱 짙게 할 것입니다. 비록 주님이 그분의 임재로 아브라함을 인도하셨을지라도 창세기에 있는 주님의 인도는 상당히 애매하며 추상적입니다. 그러나 출애굽기에서는 한층 더 견고하며 실질적입니다. 이는 출애굽기에서 주님이 그분의 백성들을 강렬하고도 견고한 기둥을 수단으로 하여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낮에 주님의 임재는 구름 기둥이었으며 밤에 주님의 임재는 불 기둥이었습니다. 주님의 인도에 가시적인 실체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그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처에 대한 계시와 건축.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방문하여 그와 함께 음식을 드셨습니다. 그분은 아브라함과 함께 한나절을 머무셨습니다. 그러나 창세기에는 하나님의 거처인 장막에 관한 분명한 계시가 없습니다. 출애굽기에는 하나님의 거처의 모형에 관한 계시가 있을 뿐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거처의 참된 건축에 관한 상세한 기록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택한 백성들에게 거듭거듭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서 그분은 실질적인 거처를 갖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는 매우 온전하게 땅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인 장막에 대한 계시와 건축을 기록합니다. 개인적인 체험과 단체적인 체험,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진전된 대조는 개인적인 체험과 단체적인 체험의 차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서의 체험은 주로 개인적이나 출애굽기에서의 체험은 단체적입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은 개인적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키시어 주님이 얻으신 것도 개인적인 것이었습니다. 야곱에게는 열두 아들들이 있었으나 요셉을 제외하고는 모두 수준 이하였습니다. 반면에 출애굽기에서 묘사하는 체험은 전체가 단체적입니다. 구속과 인도하심과 계시와 건축이 다 단체적인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체험에는 두 면, 즉 개인적인 면과 단체적인 면이 있습니다. 의심할 바 없이 개인적인 면은 기초적이나 단체적인 면은 더 풍성하고 더 높고 더 위대합니다. 믿는 이들인 우리의 체험의 최종적인 완성과 성취는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단체적인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우리는 기초적이며 개인적인 체험을 갖는 반면 출애굽기에서는 궁극적이며 단체적인 체험을 갖습니다. 일례로 이들 두 권의 책에서 사용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들어봅시다. 창세기는 개인적인 이스라엘로 결론을 맺으나 출애굽기는 단체적인 이스라엘로 결론을 맺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의 시체를 보았더라. 이 구절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언급하기 위해 단체적인 방법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창세기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변화된 야곱을 언급하기 위해 개체적이며 개인적인 방법으로 사용됩니다. 창세기에서 이스라엘은 개인적인 사람이었으나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은 단체적인 사람입니다. 창세기 끝에 있는 개인적인 이스라엘은 씨에서 나온 조그만 싹에 비할 수 있으나 출애굽기 끝에 있는 단체적인 이스라엘은 다 자라서 열매를 맺는 나무와 같습니다. 개인적인 이스라엘의 후손들로 구성된 단체적인 이스라엘은 개인적인 이스라엘의 증가임의 확장입니다. 출애굽기 40장에는 개인에 제한된 이스라엘이 아닌 개인적인 이스라엘의 후손들로 구성된 단체적인 실체로 확장된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이를 보는 것은 극히 중요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출애굽기에서의 구원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애굽을 나올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 200만 정도 되었는데 그들은 모두 동시에 구원을 받았으며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했습니다. 한편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적이며 개체적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함께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단체적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2장 6절에 있는 바울의 관념으로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가 함께 일으켜지고 함께 하늘들에 앉혀졌음을 봅니다. 이 구절에 있는 함께라는 말은 서로 더불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모두는 동시에 일으킴 받은 것입니다. 베드로 따로, 스데반 따로, 바울 따로 일으킴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 태어났든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단체적으로 동시에 일으킴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집합적으로 구속되었으나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바울이 부르심 받았을 때 부르심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하여는 개인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에 있어서는 개인적인 것이 전혀 없고 모두가 단체적입니다. 창세기 끝에 개인적인 이스라엘이 있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마지막 장에는 단체적인 그릇, 하나님의 처소, 땅에서 사람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거처가 있습니다. 이러한 대조를 통해서 우리는 창세기에 있는 노선과 출애굽기에 있는 노선 간의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개인적인 영적 체험의 노선이 있는 반면 출애굽기에는 단체적인 노선의 체험이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기본적으로 두 사람, 즉 갈대아로부터 나온 아브라함과 사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에는 애굽으로부터 나온 200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대조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창세기가 풍성하기는 하지만 그 책에서는 실질적으로 그분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40장에서 장막이 세워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은 눈에 보이게 실체적으로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장막 위에 임했을 뿐 아니라 장막을 충만케 했습니다. 타락.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또 다른 대조는 이들 두 책에 제시된 타락하는 방식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의 타락에 대한 다른 방면들을 보여줍니다. 창세기에서의 타락은 반역과 우상으로의 타락, 즉 바벨로의 타락이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바벨, 즉 반역과 우상의 땅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애굽, 즉 출애굽기에서 묘사하는 것과 같은 타락의 장소에 있었습니다. 애굽은 육적인 향락의 땅입니다. 이러한 향락은 사람들을 종노릇 안으로, 속박 아래로 이끌어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애굽은 우리를 종노릇 안으로 이끌어가는 육적인 향락으로 상징되고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한편으로는 바벨에 있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애굽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반역과 우상 안에 있었으며 또한 스포츠와 오락을 포함한 향락을 가진 세상 안에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육적인 향락은 천연적인 사람의 만족을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육적이며 세상적인 향락을 통해 타락한 사람들은 그의 바로인 사탄 아래 붙잡혀 종노릇합니다. 타락한 사람들은 바벨에 있는 자들과 같으며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과 같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노선에 제한된다면 바벨에 의해 묘사된 우리의 타락의 방면밖에는 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반역과 우상만을 볼 뿐 세상적인 향락을 통한 종노릇이나 속박은 보지 못할 것입니다. 사람의 타락에도 두 노선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편으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에 많은 대조를 본 우리는 우리의 처음에 관한한 출애굽기를 창세기의 연속이라고 더 이상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반복하거니와 출애굽기는 창세기에 있는 영적 체험의 연속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는 이들의 체험에 관한 다른 측면, 다른 노선을 계시합니다. 창세기에 있는 체험은 무언가 애매하며 추상적입니다. 그러나 출애굽기에 제시된 체험은 확실하며 실질적입니다. 출애굽기에 있는 체험의 각 방면들은 기둥인 주님의 임재로부터 장막을 채우는 영광이 이르기까지 확실합니다. 그림책,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모두 신약에 묘사된 영적인 체험들에 대한 그림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에 있는 그림들은 출애굽기에 있는 것처럼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출애굽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림책입니다. 예를 들어 바로와 애굽 땅도 모두 그림입니다. 바로는 사탄을 묘사하며 애굽은 세상의 부유하고 풍요한 방면을 묘사합니다. 나일강의 광대로 애굽 땅은 오이와 마늘과 부추와 양파를 산출합니다. 광야에서 방랑하는 여러 해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이 애굽에서 넘치도록 누렸던 이러한 음식들의 부족함에 대해 불평을 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의 산물을 많이 누렸었으나 광야에서는 만나 외에 먹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그림입니다. 출애굽기를 읽을 때 글자만 읽을 뿐 아니라 그림들을 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유월절 절기나 멸하는 천사들이 장자들을 치는 것도 그림들입니다. 애굽에 있는 장자들을 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의 보호 아래 있는 그들의 집 안에서 유월절 양을 먹으며 평강과 안식과 안전을 누렸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그림입니까? 바로와 그의 군대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추적하는 것 역시 사탄과 반역적인 천사의 무리들이 하나님의 구속된 자들을 추적하는 것에 대한 그림입니다. 출애굽기에 도달할 때 우리는 하늘에 속한 텔레비전을 봅니다. 이 텔레비전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구원과 구속에 대한 그림을 봅니다. 바로와 그의 군대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추적하여 홍해로 들어가 잠겨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당하게 바다를 통과해 행진했습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그림을 볼 수 없습니다. 모세의 부르심에서도 우리는 다른 그림들을 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그분은 먼저 모세에게 불타는 가시떨기, 즉 불은 붙었지만 타지 않는 가시떨기에 관한 이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믿지도 듣지도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의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은 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뱀의 꼬리를 잡았을 때 그것은 다시 모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모세에게 그의 손을 품에 넣으라고 명하셨습니다. 모세가 자기의 손을 품에서 꺼내었을 때 손은 문둥병이 파라여 눈같이 희었다. 주님이 명하심으로 모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꺼내어 보니 손이 여상하였다. 이 두 가지 표적, 즉 주님이 참으로 모세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입증될 만한 표적을 보이신 후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하수를 조금 취하여다가 육지에 부으라. 내가 취한 하수가 육지에서 피가 되리라. 이것은 진보된 표적이 될 만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표적들은 매우 의미 깊습니다. 가시떨기는 우리의 전형적인 사람을 암시합니다. 가시떨기에 불은 붙었지만 타지 않는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분에게 우리의 전형적인 사람을 쓸 의도가 없으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지팡이는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을 대표합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이 뱀, 즉 마귀라는 것을 계시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당신이 남편이나 아내를 의지한다면 당신의 남편이나 아내는 뱀입니다. 당신의 교육이나 은행 구좌도 사실은 동일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순종하여 지팡이를 던질 때 그것은 뱀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 지팡이를 영원히 던져버리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이 명령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다시 꼬리로 붙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교육이나 은행 구좌를 꼬리로 움켜쥘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의 손이 문둥병으로 화한 것은 우리의 육신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문둥병의 체현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자신을 건드린다면 우리는 문둥병에 걸립니다. 마지막으로 나일강 물이 피로 변한 것은 세상의 향락이 사망이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표적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전형적인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시리라는 것과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 외의 모든 것들은 사탄이라는 것과 우리의 육신이 문둥병이라는 것과 세상의 향락이 사망이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것들은 출애굽기에 있는 몇몇 그림들입니다. 이 책에는 홍해, 만나, 매맞은 반석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 기구를 갖춘 장막과 관련 있는 다른 그림들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대요. 출애굽기의 일반적인 대요는 먼저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종이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곧이어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구속받고 구원받은 것을 계시합니다. 구속받고 구원받은 후 주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의하여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더 나아가 만나가 하늘에서 내렸으며 생수가 갈라진 반석으로부터 흘러나왔습니다. 그들의 여정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결국 주님에 의해 시내산까지 인도되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 관한 계시를 받았는데 그것은 땅에서 그분의 거처를 갖는 것에 관한 계시였습니다. 이 계시를 받은 후 그들은 하나님의 처소를 위하여 장막을 건축했습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나왔는가를 말해주는 책일 뿐 아니라 구속과 공급과 계시와 건축에 관한 책이기도 합니다. 애굽으로부터의 탈출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후에는 공급과 계시와 건축이 뒤따랐습니다. 중심사상, 출애굽기의 중심사상은 그리스도가 구속이요 구원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급이며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상호적인 만남과 교통과 거주를 위해 그분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건축되도록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전체에 걸쳐서 그리스도를 봅니다. 유월절이신 그분은 우리의 구속의 수단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위대한 구원이신 그분은 바로 즉 사탄의 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했으며 만나와 생수이신 그분은 우리의 생명 공급이십니다. 더 나아가 홍해는 우리가 침례를 받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로마서 6장 3절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자들은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받았다고 말합니다. 출애굽기에서 그리스도는 다른 많은 항목들이십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시며 엘림의 70종려와 12샘이며 모든 기구를 갖춘 장막이십니다. 장막과 기구들을 통해 하나님이 구속된 백성들은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경배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은 한 실체, 즉 장막으로 함께 건축되어야 하며 여기에서 하나님과 사람은 상호적으로 만나고 교통하고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하나님, 하나님과 우리는 함께 건축되며 함께 만나며 함께 거주합니다. 이것이 출애굽기의 중심 사상입니다. 단락들, 우리는 간단한 방법으로 출애굽기의 단락들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책은 다섯 단락으로 배열되어 있는데 이는 노예됨, 구속되고 구원됨, 인도됨, 계시를 받음, 장막을 건축함입니다. 이러한 예비적인 말씀을 놓고 우리는 다음 메시지부터 이 책의 세부사항들을 파고들 것입니다.